구정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셈이죠. 신정 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찬스입니다. 신정은 태양을 중심으로 새해를 계산했고 또 구정은 달을 중심으로 새해를 중심했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기대하지만 실상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시간의 새로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움을 늘 추구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한 최고의 지혜자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에 의하면 해 아래 새것이 없었다. 그도 새로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또 개발도 해보고 발전도 이루어보고 또 과학적 발명도 해보고 많은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새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새로운 발전,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시킴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요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세상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해 아래에 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의 변화가 근본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갈릴리 어부들의 모습이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동일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동일한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영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영적 불능의 상태에 있는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주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에게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왜 이러한 일이 이상한 일로 여기는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오늘 보면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이끕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당황해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증인들입니다. 때로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받은 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나 지금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를 완전히 치유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두 단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죠. 첫 번째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온 그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며 또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때 그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기 위해 모인 회중들에게 그들이 바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대상들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적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에서 무죄임을 밝혔지만 도리어 여러분은 살인자와 예수님을 바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죽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임 당할 때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군중들도 있었을 겁니다. 일부는 참여한 이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저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고 저는 빌라도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할까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마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모이던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사형을 언도내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빌라도가 정치적인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 유대인들의 압박과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비겁함으로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빌라도를 그렇게 몰아세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자신들의 어두운 죄악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우라고 빌라도를 압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중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의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고 유다의 탐욕이 있고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함이 있고 군인의 잔인함이 있고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탐욕과 무지함과 이 잔인함과 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은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모르는 분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메시지 왜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에 기초한 돌아섬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는 것은 순수하게 인간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움이 아닙니다. 회개란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인간의 추구의 노력이 아닙니다. 회개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인간 스스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그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구원의 조치가 필요해져야 합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파일 작업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예화를 들어도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뭐 컴퓨터와 벽을 쌓지 않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90년대 이제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80년대 말이죠. 그때 제가 군 복무를 군수 장교를 했는데 이제 군수 전산화 작업 뭐 이걸 한다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이 뭐 그 워드 작업 한글을 컴퓨터로 치고 뭐 파일을 저장하고 뭐 디스크에 놓고 그런 일을 막 군대에서 배울 때였어요. 신기했죠. 딱 버튼을 누르면 한 컴퓨터가 켜지는 한 3분 걸린 것 같아요. 그 3분 동안 가만히 화면을 보고 있으면 확 치면 뭐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지고 놀랐죠. 요즘 컴퓨터 부팅하는데 3분 걸리면 쓰레기통에 그냥 갑니다. 근데 3분이 걸려도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작업을 배워가지고 어느 파일 안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딜리트 키를 눌러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실 담당자를 불렀더니 보호관님, 파일 안에서는 절대로 그 파일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파일 밖으로 나가야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야 그거를 지울 수가 있지. 저는 그 디렉토리 안에서 그 파일 안에서 그걸 어떻게 지워보려고 하니 지워지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컴퓨터와 담을 쌓은 분이 계신데 인간 안에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스스로는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켜 의로 향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마치 파일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해보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이 와서 우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결심과 노력으로도 어떠한 단호한 결심과 고행으로도 인간 자신 안에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적용되고 해석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옛사람과 끊게 되고 옛사람으로부터 나와 그 옛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죄에 대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기쁨의 일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부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끊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멸하신 분이죠. 우리 안에 이 죽음을 넣어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되었다는 것, 그 말씀처럼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영혼이 걷게 되었던 역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영혼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회개를 경험한 자,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생명의 두 번의 출생이 있죠. 첫 번째는 역사 속에 나신 예수님의 출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오신 이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역사 속에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회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준 역사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 인물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또 모세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 율법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강조하죠.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한 한 말씀을 인용하는데 핵심 단어는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예언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무 의미 없이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약속 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말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회개란 뭡니까? 복이 되는 돌이킴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쓰심 받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복.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역사 속에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 안에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자연적 생명 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역사 속에 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케 하셨다면 이제는 회개한 심령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시간에 따라서 성장했다가 쇠퇴합니다. 30세까지는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죠. 그러나 영적 생명은 쇠퇴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자연적 생명은 시간에 따라서 노화되지만 영적 생명은 영원한 청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자연적 생명이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영적 생명이 성장하려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영적 생명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 우리의 자연적 생명, 곧 우리의 겉사람까지도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영적 생명이 자연적 생명에 의해서 삼켜버려지는 인생이 있고 영적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적 생명을 점점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영적 생명을 목조와 삼켜버리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 우리의 겉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망의 그늘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거 진짜 새로운 인생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헌옷과 새옷을 주면 어느 걸 고르겠어요? 새것이 있는데 옛것을 집착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새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집을 선택하는데 헌집과 새집 있는데 헌집에 가겠습니까? 새집에 가겠습니까? 새집에 가는 거예요. 회개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향하는 지극히 축복된 발걸음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복음의 소식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럼 오늘 말씀에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 베드로는 그들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올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받은 우리와 같은 증인들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영적 생명을 날마다 짓누르고 있습니까? 또다시 새해가 주어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 노화되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자연적 생명은 언젠가 끝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옛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향하여 나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이제는 주 앞에서 새로운 때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